지난번에 지난주일에 우리가 그 천국과 또 우리 그 휴거 보상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나 영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영적으로 이해할 때좀 다른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1번 사항입니다. 1번. 주님의 재림 약속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크게 두 가지로,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계속해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두 가지. 그두 가지 다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처소를 예비한다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몸이다, 몸. 진짜 건물. 진짜 건물로 볼수 있는 구들들도 있긴 한데, 핵심은 우리가 어떤 몸으로 다시 변화돼서 일어나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걸 살펴봤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자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영광,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 성경 잃어버렸고 찾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인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과 휴거, 이 재림과 휴거의 시점과 또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징조, 그 때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대환란과 지상재림, 그 정도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먼저 보면, 구약에서도 휴거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에녹과 엘리야의 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휴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겼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6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다, 하늘로. 그래서 이 땅에서 저 둘째 하늘을 지나 셋째 하늘까지 바로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려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휴거 때와 마찬가지에 그런 몸의 변화가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신 영적 세계인 저 셋째 하늘에 가서 영적 몸을 입고 지금까지 그렇게 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의 휴거에 대해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역 성경에서 보고 또그 어린이들 찬송가 같은 데 보면 엘리야가 이제 불말 타고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 올라가고 뭐 이런 그런 것들 있죠, 그죠? 어릴 때좀 배웠죠, 주일학교 다니고 하신 분들은. 근데 자세하게 보면 불말이 끊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불말과 불병거가 한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은 일을 한 거고, 실제로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없이 올라가셨죠, 그죠? 그냥 쭉 올라가시고 구름이 딱 가렸죠. 근데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회오리 바람 속에 서 하늘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에녹과 엘리야는 죽는, 그죠?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지 않고, 다시 말해서 육신과 영과 혼이 분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변화되어서 하늘 올라가는, 우리 주님께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두 번째 것,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도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또 우리 부활에 대한 그 기록들이, 대표적인 기록이 아마 욥기 19장 26절, 거기 보면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러니까 몸은 썩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몸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기록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 1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13절에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말하는 그것도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부활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의 부활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환난이 지나가고 나서 제일 마지막 때에 그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단서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 부활과 휴거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면 먼저 그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8절을 살펴보면 사도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자기들의 그 나름대로의 논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그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 차례대로 죽는데 다 자식이 없이 죽고 형사치수 그죠? 형사치수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그런 그 유대의 그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그죠? 다 아내가 된 거예요. 7명의 아내가 다된 거예요. 여자는 한 명인데 남편은 7명이 된 거지.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 사람은 누구야 남편이 되겠느냐? 이게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이제 도전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서 부활된 상태의 성도들의 어떤 몸을 입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천사와 같다. 지금 저 하늘에 있는 저 영적 존재인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때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몸은 죽어 있지만 그들의 그 혼적 몸, 그다음에 영적 몸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이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참 어려움이 많이 됐어요. 살아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다 죽었지 않은가?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할 사람들도 들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많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휴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뚜렷하게 이렇게 언급하신 것을 볼수 있고, 직접적으로 부활과 휴거를 언급하는 구절들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두 가지는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부활과 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말씀을 딱 결합을 시켜보면, 앞으로 있을 부활과 휴거라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한 시점에,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죽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거는 죽은 사람들의 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죽기 이전과 같은 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어 가지고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여기도 나팔 소리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부활이죠,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게 공중재림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땅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저 구름 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거할 거니까 다시 셋째 하늘로 간다는 거죠. 그죠? 다시 셋째 하늘로 가서 우리는 저 하늘 위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 보상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7년 동안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크게 두 가지 일어납니다. 하나는 자연재해.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그 이전에 그 격변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벨렉이라는 사람 때 대륙이 원래 하나였는데 지금 같은 대륙으로 찢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낮아지고 골짜기들은 다시 돋아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것들을 살아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당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죠. 우리가 한 진도 7 정도의 그땅 흔들리는 지진 현상만 해도 엄청난 재앙이잖아요, 그죠? 근데 대륙 전체가 이게 움직여가지고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7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앙인 거죠. 그런 자연 격변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굉장한 능력을 가진 그 사탄의 사람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믿음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환란기 성도나 유대인들, 진정한 참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핍박이, 굉장한 환란이 닥칠 것입니다. 이 대환란은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개를 결합시켜 보면 이두 가지는 한꺼번에 일어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두개다 일어나는데 다만 순서가 있다. 순서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첫 열매. 첫 열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게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죽은 사람들, 그 부활에 속한 사람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심판을 위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백보좌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 신보좌 심판. 이 일을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큰 의미에서 둘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부활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은 큰 의미에 있어서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 안에서도 또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첫 열매, 그다음에 본격 수확, 이삭 죽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다만 큰 덩어리로 나눌 때첫 열매,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의 여러 구절에 흩어져 있습니다. 3번, 성도의 몸의 구속. 구속, 그러면 이제 뭐냐면, 가두는 거, 이게 아니라, 영어로는 redemption. 그래서 바꾸는 거, 물르는 거, 회복시키는 거, 처음 상태로 만드는 거, 뭐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이렇게. 만물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신음하면서 그죠?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무질서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고통을 앓고 있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다. 그러면서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몇줄좀더 내려가 보면 23절부터 25절에 양자 삼으심,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자 삼으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는다라고 말할 때그 양자 삼음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몸이 변화되는 것, 영적인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자 삼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분의 부르심 가운데 있지만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실현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우리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절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부르신 가운데 있고 선택받았고 예정되어 있고 그러나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이 구원 때까지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전능자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몸의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양자 삼으신 몸의 구속,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거기 여러분들 저 프린트 돼 있나요?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지금 상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태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게 육신대로, 천국을 육신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생활 방식으로,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생활 방식 가운데 가장 좋은 거,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의 생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가 이렇게 정리가 딱 되어 있죠. 구원자, 주님, 그분의 고유명사, 예수, 그분의 역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분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다시 말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하고 똑같은 능력으로 뭘 하시느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이냐? 부활하신 후에 저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셨다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뵀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이게 보상이고. 이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우리가 가서 받을 보상이 뭐 적게 일한 사람은 집이 좀 작고 초가집이고, 이제 어떤 사람은 초가집도 없어서 그냥 벽만 돌 벽돌만 쌓다 말고, 이런 식으로 이해한 거야. 육신대로 이해한, 우리 생활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은 우리 몸 안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몸 안에 지금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몸 안에 받은 대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것이 보상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우리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줄 아노니, 이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 이 땅에서 저 갈릴리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랬던 그 예수님과 같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 하늘에서 오고 계시는 바로 그분. 그분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공동상속,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상속, 공동상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양 속이 저렇게 뜨거운데 저 태양 속은 얼마나,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면 가볼 수 있는 몸이라는 거죠. 완전 다른 몸. 완전 다른 몸.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몸.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가 보상의 내용이다. 사람마다 부활의 수준이 다르다.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2절 보면, 영광 면에서 다 다르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마치 저 하늘에 보면 어떤 별은 조금 흐리고 어떤 별은 훨씬 더 밝고, 태양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밝죠, 그죠?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별마다. 그런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몸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원칙적으로 동일한데, 저 영적인 몸을 입는 것, 저 셋째 하늘에서 살수 있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영위할 수 있는 몸인 것은 맞는데, 그 안에서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해서, 아이고 빨리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출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야? 고난 받는 만큼 영광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더 나은 부활을 얻으려고 더 나은 몸으로 일어나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 하늘에서 우리 몸 밖에 있는 다른 것들 뭐 무슨 뭐 저택이 있고 뭐 꽃길이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몸으로 일어나느냐 어떤 몸으로 일어나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제 저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심판석 앞에서 무슨 뭘 하느냐 이로써 그때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게 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몸, 영적 몸을 입고 영적인 삶을 사는 하늘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의 우리의 보상이 무엇이냐. 그 핵심은 몸이라는 겁니다. 몸. 어떤 몸으로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휴거를 기다리지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 이거 죽겠다. 왜 이렇게 힘드노? 어? 막 오늘 오후에라도 빨리 좀 예수님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동안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동안. 영원한 기간 동안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의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에 있어서도 차등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유럽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또 대저택에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여름인데 에어컨도 틀 수가 없어가지고 부채질만 아무리 해도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바람 나가지고 짜증나 벚꽃내며 살고 이 땅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차이는 우리가 저 땅에서 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분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받을 그 보상은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는 그 보상은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그게 어디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짧은 삶 안에 이 짧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함부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고 저 하늘만 쳐다보고 예수님 언제 오느냐 그것만 쳐다보고 이 땅에 살면 다 내팽개치고 산다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겠느냐고. 야, 예수님 믿는 삶이 저런 삶이라면 나는 지금 같이 사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에게조차도 알려주시지 않은 거예요.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야 하는 거예요. 몰라야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앞 마당에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대추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후에 대추를 딸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멋있는 거고 타당한 거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이 땅에 가산 다 팔아가지고 이제 올 연말이면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연말까지 딱 그 만 살고 이거는 정말 악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의도에 비춰볼 때 누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겠어요. 이 복음을 방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아주 악한 겁니다. 우리가 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너무나 어마무시한 것이지만 그거는 그것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간직하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삶에 있어서 힘이 돼야지 원동력이 돼야지 그것만 쳐다보고 이렇게 이 땅에 살면 개판으로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과 휴거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그리스도의 오심과 공중재림이죠, 그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이렇게 표현해 있고, 에베소서 1장 18절,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지막 단어를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 교회 표죠, 그죠? 기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 이게 뭐죠? 우리 휴거와,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 죽은 사람 기준으로 보면 부활. 어마무시한 몸을 입는 것. 저 복된 소망, 소망과 우리 주 예수님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의 나타나신 공중재림이죠. 그거 기다리는 거.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 고린도후서 4장 17절,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중간중간 그 여러 곳에서 이 복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휴거 시에 우리 몸만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9절, 그다음에 21절부터 22절 이런 데 보면, 현재는 썩음의 속박 가운데 있다.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다. 엔트로피는 이제 무질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썩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볼펜이 지금 이게 딱딱한데, 이게 한 30년 지나면 톡 건드리면 툭 부러지는 이유가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분자 간에 이 질서도가 팍,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썩는 것도 똑같은 거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사건이 일어나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쿠키도 지금 이제 세 살 돼 가는데, 자꾸 이제 그 털도 휘어지고, 달리는 것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엄청 달렸는데, 지금은 좀 달리면 이제 요령을 피워. 힘들어지는 거지. 벌써. 근데 우리 쿠키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우리 쿠키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7년이란 기간 또 지나가야 되는구나. 그지? 우리 쿠키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3장 30절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이런 곳에 보면 이 우주와 지구의 자연환경의 격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두려운 장면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두려움 때문에 그 고통보다는 공포 때문에 마치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산이 나한테 갑자기 확 무너져가지고 그냥 갑자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고 그런 일들이 마지막 여섯 번째 나팔이 불 때,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기 시작할 때, 그 시점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두려운 기간이죠.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은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나게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림과 휴거의 시점과 징조. 이것들은 그 유인물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마가복음 13장 32절, 이런 곳에 보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의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이런 것들은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쉽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몸을, 우리의 영원한 보상이 어떠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지를 정말 기록을 해보고 내가 오늘 뭘 할지 쭉 한번 다 써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따라 쫙 써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든지 낮잠을 자든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는 거지. 잠이 오니까 졸리니까 자고 그 피곤하니까 휴식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목표로 한 것들을 다 제대로 주님 안에서 이뤄내기 위해서 휴식도 취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낮잠도 자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음식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를 대충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정말 가치 있게 귀하게 보내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뭐 자기 자신의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기대하던 결말, 저 복된 소망, 이 어마무시한 이 보상, 그죠? 부활과 휴거,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환난 전 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에 대한 성경적인 그 근거들,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